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어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분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우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준 바 그 믿음의 모습, 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성도로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와 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풍랑에서 목숨을 구하고 한 섬에 상륙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 앞에 보면 이제 풍랑 속에서 배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을 치고 또 헤엄을 미숙한 사람들은 어떤 배에 그 물건 조각 그런 것들을 붙들고 이제 그 섬에 상륙을 하게 되죠.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섬에 이제 가서 그 섬의 토인들 원주민들이죠. 그 원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동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도 오고 또 날이 다 어두워져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살아난 그 사람들을 이제 영접하는 그런 마음씨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앞에 모닥불을 피웠겠죠. 그 불에다가 나무를 이제 들어다가 불 속에 집어 넣으니까 그 나무에 있던 뱀이 뜨거워서 한번 놀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바울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제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토인들이 이제 그 바울의 손에 이제 매달려 있는 그 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풍랑 속에 살아나왔지만은 이제 신의 공의가 저 사람을 용서치 아니해 가지고 뱀에 물려서 죽게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섬에 이제 그 원주민들 이제 그들에게는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또 윤례가 있고 또 법칙이 있고 어떤 자연적인 어떤 미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 뭐 죄를 졌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려 있으니까 살인했기 때문에 뱀에게 물린 거나 신의 일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공의가 바울을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뱀에 물린 바울이 멀쩡하게 이제 살아있단 말이죠. 전혀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토인들이 바울을 그때는 이제 신으로, 저 사람 신이다 이렇게 신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죠. 보면 놀리지 않겠습니까? 뱀에게 물려도 멀쩡하고 죽지 않으니까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는 이런 생각 가지는 것이, 그 섬의 원주민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섬에서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뭐 추장쯤 되겠죠. 뭐 보블리오의 부친의 어떤 열병과 이질을 또 바울이 안수도 하고 기도해가지고 고쳐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질병까지도 다 이제 막 고쳐준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는 이 원주민들은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까지 후하게 대접을 해주고, 또 이제 그 섬에서 떠날 때에는 뭐 물건까지 먹을 것이 겠지 막 줘가지고 떠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오늘 본문 그 얘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 그냥 그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려도 안 죽더라, 병도 고쳤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의 바울의 그 어떤 능력,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중점의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바울의 이처럼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귀한 사도니까 뱀에게 물려도 안 죽는다, 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바울의 그 생명까지 지금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생명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는 어떤 그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려도 안 죽느냐? 뭐 체질이 뭐 뱀 체질이 돼가지고 독이 안 퍼지는 그런 체질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뱀에게 물리면 죽여야 되는데 아주 맹독의 독사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죽어야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하고자 한 일이 안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바울을 세워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죽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를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 일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바울은 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죽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일도 때때로 세상 어떤 방해를 받아가지고 무산이 되거나 포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런 결론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뭔가 좀 훼손을 입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 인간을 세워서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사람은 멀쩡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해방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걸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포기되어지지 아니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풍랑도 자기를 해야지를 못한다. 왜? 자기에겐 하나님이 주어있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라,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믿음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고 강건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이 흔들리고 때때로 하나님께 대해 의심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여러가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 무슨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린다, 뭔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신 일이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풍랑도 나를 해야지를 못한다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게 바울에게는 담대한 모습으로, 흔들리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괜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우리 부모가 뭐 결혼해가지고 만나서 내가 부모를 통해 낳았다, 뭐 우연이겠지. 우연히 이 땅에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오직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러분을 세워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느냐는 얘기죠. 그걸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야, 뭐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라면 그건 참 곤란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안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걸 믿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신앙이 우리를 담대하게 그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여 내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열심이 뭔가 방향이 다를 때에는 내가 하는 일을, 내 열심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도받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죠.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은 절대로 평탄한 삶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형통은 바울에게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 능력을 어떤 이 신비한 그런 일을 보여가지고 토인들이 대접받고 있고 융숭한 그런 어떤 대접받고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야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풍랑 속에 살았다, 야 형통 아니냐, 섬에 가는데 대접받는 형통 아니냐, 그걸 형통이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구정예배 때 그 공과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의 처지가 형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 재물로 종으로 팔리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잖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 그게 형통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게 형통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볼 때 바울의 삶은 평탄한 게 아니었지만은 형통한 삶이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진행되어가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섬에서는 대접받았지만은 섬을 떠날 때에 바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죄수 그대로였지 않습니까? 뭐 신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함께 있던 군사들이 야 저 사람은 뱀에도 물려 안 죽는다, 우리가 건들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뭔가 죄수의 신분을 풀어줘버리고 뭔가 떠받들어가지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분 그대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의 어려운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거냐, 이걸 보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내 삶을 가지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대로 살아감으로써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새벽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금의 특성은 짠맛이라겠지 않습니까? 짠맛은 소금의 특성이, 신자의 특성은 믿음이라겠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신자란 존재는 천대받고 그냥 밟힐 뿐이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빛이라고 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통 속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다, 빛쪽에서 드러내놓은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서 이 땅에 드러내놨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비추라고,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고 빛은 이런 겁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 바울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 뱀을 떨어버렸다. 흔들어가 떨어버렸다. 뭐 그렇게 떨어버렸다 말하는데, 자, 여러분이 뱀에게 물렸다고 합시다.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겠죠. 그것도 일반 뱀이야. 독사인데, 독사에 물렸다면, 아이고, 나 죽었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막 칭칭 감고 온갖 뭐, 하여튼 뭐, 다 그 호들갑을 떨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하면서. 근데 바울은 떨었을 때 알고 하면서 떨었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털털 털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신뢰라 그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다. 그게 너는 뱀에게 물려도 안 죽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너는 로마에 가서 내 말을 전해야 된다. 그 하나님 일이 주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바울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죽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지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믿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해하지를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 아래 있다. 그 믿음이 사망의 문지방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없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신자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걸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자 역할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개혁시키는 것도 아니고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여러분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일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변화하시고 바꾸신다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찾아서 바꾸시겠죠. 세상 자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뭔가 좀 나아지고 깨끗한 그런 세상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없어야 돼요.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 그래서 막 까짓거 막 치워버리겠다. 이런 심판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 심판이 계획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 세상이라면 그런 심판을 뭐로 만드십니까? 심판을 계획했고 약속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세상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를 않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해 준 그 선물한 믿음대로만 살아가라. 그게 너희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대로만 살아가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백성 내가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사는 게 뭡니까? 그걸 우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얘기는 내 지금 눈에 보이는 형편과 내 조건, 내 상황들을 다 초월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어떤 형편이나 힘든 거, 어려운 것 때문에 흔들리지를 말라 그 말이죠. 말은 쉽죠. 여러분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얘기입니다. 신뢰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얘기죠. 풍랑이 있고 그 풍랑이 12일 동안 계속돼도 말씀에 의심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은 한 나는 죽지를 아니한다는 그 믿음. 그게 바울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럼 나도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다면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려도 안 죽겠네. 한번 시험해볼까? 시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 오늘이 죽는 그날이니까. 그 마음을 줘가지고 독사한테 물리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래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마지막에. 독을 마셔도 안 죽고 그러니까 진짜 안 죽는다고 녹약 마신 사람이 있어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겠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내가 확인해 볼까? 이게 아니고 그저 그 말씀으로 예, 하나님 그렇게 살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태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나는 하나님의 책임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히 살면 돼요. 하나님의 책임 아래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도 이 병이 나를 죽이는 거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내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두려움 없게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남아있다면 어떤 병도 나를 해하지를 못한다.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느 정도 죽는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 일이 다 끝났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이번에 80인데 죽겠지. 천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아있다면 100살에도 안 죽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울 것이 없게 만든다는 것,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역할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조그만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일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신자 역할을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에는 신자로서의 특성이 사라지고 결국은 신자의 어떤 대접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뭐 신자를 대접한다 해서 공경을 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대접이 아니죠. 뭔가 우리하고 저들은 생각하는 거 사는 게 좀 다르네. 이 생각 자체가 신자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 해가지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물론 힘든 건 있습니다. 근데 불만은 없어야 되죠. 불만 대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에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갈기 위해서 힘쓰는 거기에서 신앙인의 역할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세워가지고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보이고자 하십니다. 영원히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때때로 아주 힘들게도 만드신다. 그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면은 그것은 신자 역할을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참 다르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행여 하나님의 뜻 가든 관심 없습니다. 나는 내 조언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들라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더 얻어맞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시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엉망이라면은 뜯어 고쳐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쉬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지 엉망이니까 버려버리고 다른 좀 상태 종을 고르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지무지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 우리 몽땅 엉망인 사람들이니까. 엉망인 자를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포기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버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내 고쳐 쓸게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 속에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신앙의 훈련 받고 깨달음 받고 자라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그냥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없었으면 지옥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옥 걱정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러면 내만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사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참 우리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생과 불행을 다 모아가지고 혼자 다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다 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그 모습, 그런 그 모습, 바울의 그러한 믿음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뭐 고난받고 그 속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 살았다 해가지고 형편이 나중에 나아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고자 한 일에 방해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일에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생각을 좀 합니다. 뭐냐면 가난하고 또 남들이 볼 때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살면은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왕이면 내가 부자로 살아야 내 잘 사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그 마음도 많이 가져요. 내가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내는 게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신자 일이 뭐냐를 모르는 무지의 생각입니다. 신자의 역할은 일은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내 잘 산 것 보고 나도 예수님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 갖게 하는 거, 그건 결국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어려움에 빠져 살고 또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이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해방받지를 않습니다. 영광은 손상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체면 상하지 아니하고 뭐 자존심 상하는 이런 모습이 없이 나는 이 속에 믿음을 보여주겠노라 하는 이런 바울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이 고작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천국 바라옵니다 뭐 이런 식의 믿음, 그런 그 좀 초라한 믿음 말고 세상을 살아간 바울처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풍랑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믿는 것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에게는 기쁨과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자랑은요 세상 사람 네가 잘 되는 걸 통해서 자랑하는 이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는다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남아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죄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른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죠. 그게 여러분을 신자답게 그렇게 담대하게 짠맛의 특성이 있는 그런 소금으로 머물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강함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또 내세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바울처럼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러워 보이는 그게 신자의 강함이에요. 어젠가 그젠가 인쇄소 가가지고 그 앉아서 신문을 보는데 아파트 광고지가 왔더라고요. 보니까는 60몇 평짜리 아파트인데 조감도가 나와 있고 하는데 그 방에는 이것은 여기에는 뭘로 했고 여기는 뭘로 했고 다 나와 있는데 부엌에는 뭐 액정 TV가 있고 무슨 뭐 전화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또 화장실은 샤워기가 있고 뭐 연수기 달려 있고 뭐가 달려 있고 뭐 보니까 굉장해요. 뭐니 뭐 환경 친화적 해가지고 뭐 생수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딱 읽어보다가 야 이런 집이 살면 참 좋겠다 생각이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가격을 보니까 3억 얼마인가 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대구인데 대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3억 얼마 평생은 꿈도 못 꾸겠다 하고 말하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내가 장님이라면은 내가 지금 장님이라면은 이런 뭐 60평 80평 아파트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느낌을 다가올까 가만 생각하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장님한테 무슨 대리석 바닥이 의미가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장님한테는요 방이 뭐 10평짜리 뭐 안방이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장님에게는 그냥 내 앉아있는 그것만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이 뭐 좋든 말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님에게는 10평도 괜찮고 100평도 괜찮고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장님한테 여보 당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은요 바닥은 대리석이고 천정은 뭐 인조 뭐고 보소 장진해 있고 아무리 백날 말해봐요. 야, 좋네, 끝내준다. 이런 말을 장님이 하겠습니까? 자기가 실감을 못하는데. 그래, 그걸 가만 생각하면서 참 세상은 장님으로 살아도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없이 들더라고요. 장님으로 사십시오.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내가 장님이라면 이런 생각 해본다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도 이것도 복이구나. 이것도 최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세상에 돈 가진 사람 뭐가 부럽겠습니까? 사실 부러울 건 없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구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신자의 기쁨이고 자랑으로 남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나약하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자랑거리를 주시려고 몸 버려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죽음을 멸시한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길로 가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을 봐도 그게 별것 아닌 것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약속되는 내세가 우리에게 큰 소망 남을 때 그게 신자의 강함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강한 자로 교회로 모이고 세상을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현대교회는요 교회조차도 믿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믿음 있는 자 아무리 없어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높이고 그런 분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을 높이고 그들 중심 모이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교회 도움이 되니까 그게 결국 교회조차도 믿음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아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의 강함은 예배당이 크게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믿음만 있으면 뭐하냐? 항상 이런 그 불명을 많이 해요. 믿음만 있으면 뭐하냐? 근데 하나님 앞에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에 자꾸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동일한 믿음이니까. 사도 바울 그분이 우리보다 나은 뭔가 다른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에서 도망치려고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무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지키심을 제쳐버리고 여러분을 해방을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할 때만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것, 이게 신자의 위대함입니다. 할 일이 끝났을 때 그때 우리가 죽는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 데려가시는 거죠. 이제 너 할 일 끝났다. 그러한 믿음에서 담대함이 있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배설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고 영향받고 낙심하는 그런 것 말고 천국 때문에 여호와의 신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이런 담대함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 포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고쳐가시면서 믿음에 굳게 세우시기 일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만 신뢰하게 하시고 이 땅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를 못한다는 것, 이 믿음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약속되는 영원한 그 나라 내세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때로 어려운 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